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네, 9월 4일 금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에서 온 소식으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캐나다에서 쿠거, 일명 퓨마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동물에 습격당한 10대 소년을 반려견이 달려들어 구해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내륙 산간 지역인 릴루엣 인근 숲속에서요. 가족과 함께 산책 중이던 10대 소년이 길 옆 나무 위에 나타난 쿠거의 습격을 받았는데요. 반려견이 글쎄 바로 달려들어 구했다고 하네요. 반려견이 재빨리 쿠거의 등 뒤로 올라타 저지를 했고 그 사이 일행이었던 가족들이 소리를 지르고 돌과 막대기를 던지면서 가세해서 결국 쿠거를 쫓아냈다고 하네요. 참 반려견들의 똑똑함과 판단력, 우직함, 용맹함, 함께하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며 문을 열어보네요.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인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더 깊은 뉴스 코너에서는요.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마음가짐, 생각까지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해볼 거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시사용어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주는 시간으로 채워지죠.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 저 신지윤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현지 시간 2일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며 북한의 정치범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 당국에 다시 한번 정치범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특히 노인, 병자, 영양결핍 상태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 임신부, 수유부, 양육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구금됐거나 추방된 정치인을 다수 포함해 110명을 사면했다는 내용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트위터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북한이 베네수엘라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정제유를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로스네프트는 현지 시간 3일 성명을 내고 회사가 북한에 정제유를 팔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으며 북한에서 어떤 상업활동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로스네프트는 러시아법과 국제법, 산의 기준들을 엄격히 준수한다며 우리의 권리와 평판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소속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돈 세탁 과정을 용인한 중국은행 지도부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참모집단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법무부가 북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280개 암호화폐 계좌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제재 회피 협력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곧바로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원천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행정부가 중국 은행들을 조사하고 거듭된 위법 행위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4일 신규 확진자는 2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400명대, 28일과 29일 이틀간 300명대, 30일에서 2일 나흘간 200명대로 점차 감소해왔으며 전날부터 이날까지는 이틀째 1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으며 치킨집과 김치공장, 직장 등 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선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3일 결론 냈습니다. 4차 중형금은 84억 760만 달러를 넘지 않는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증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일정 부문 매출이 줄어든 것이 증명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재난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거듭 비난하며 미국이 현재 탈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현지 시간 3일 성명을 통해 WHO 탈퇴 및 정부 자원 재배치 관련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 7월 탈퇴에 따라 WHO 기금을 다른 UN 프로그램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WHO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입증하길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해 시급한 개혁의 채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이칠란드 정부는 혼수 상태에 빠진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에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총리실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도이칠란드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발리는 살인 미수의 희생자라며 그의 침묵을 원한 누군가가 독극물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정부만이 답할 수 있고 반드시 답해야 할 매우 심각한 질문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최근 또 여러 개편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생정부에요. 어떤 소식인지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최근 사법공안기관에 대한 당적 통제를 담당하는 조직행정부라는 부서를 새롭게 만들고
네.
해당 부서장에 전 내각 총리였죠. 김재룡 전 내각 총리를 임명한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네.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새로 나온 당 중앙위원회 부서는 사법, 검찰, 보위, 안전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당적 통제를 담당하는 조직 행정부고
예.
이 부서의 책임자로는 김재룡이 발탁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자 이걸 두고 7년 전에 해체했던 당 행정부를 부활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2013년 말에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였죠. 장성택이 처형이 됐고
예.
그가 부장을 맡고 있었던 노동당 행정부를 완전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 기능들은 조직지도부가 흡수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조직행정부를 신설을 했다면 7년 전에 해체를 했던
예.
이 당 행정부를 뭐 명칭만 바꿔서 부활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네.
나오고 있고요. 앞서 북한 매체에서 이 신설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달 13일에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당 중앙위원회에 신설 부서를 낼 거라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명칭은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고 대신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부서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믿음직하게 유지 담보하며 우리의 계급 진지, 사회주의 건설을 철통같이 보위해 나가는 데 큰
네.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조직 행정부가 어쨌든 신설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신설이 됐다면요. 이 목적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소식통은 조직 행정부 신설 목적에 대해서
네.
뭐 사법기관이나 검찰, 그리고 뭐 사회안전성이나 국가보위성 같은 이런 기관을 장악 지도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네.
규율과 질서를 바로잡아서 당의 유일적 영도 체제를 확고히 보장하는 데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뭐 지도가 좀 일관되게 되는 거를 지금
네.
좀 더 이렇게 북돋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전문가들은 이제 대북 제재가 좀 장기화되고 코로나 사태와 수해, 이 삼중고가 겹쳤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제난이 심화가 되고 민심이 좀 동요를 하자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신설 조직을 내온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도 지금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좀 체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체계를 확보하자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초대 조직 행정부장이에요. 김재룡 전 내각 총리가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재룡이 발탁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김재룡은 당의 정책을 잘 파고들어서 전개할 줄 아는 네. 전형적인 당 일꾼으로 높은 당성을 가졌다는 게 좀 이번 발탁의 기본 배경이 된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사법 공안 기관과 인연이 없나 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수한 인물이기 예. 때문에 임명했다고 소식통이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김재룡의 경우는 지난달 13일 정치국 회의 때
네.
내각 총리에 해임이 됐거든요. 대신에 이제 당 부위원장 겸
네.
당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때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김재룡이 어느 부서의 수장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거 장성택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네.
처형되기 전에 당 행정부장으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추측해볼 수 있는 게 김재룡의 권한도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당 행정부가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경찰,
네.
검찰까지 다 관할했던 엄청난 조직이었고 또 장성택은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한을 행사를 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조직 행정부는 좀 다른가 봅니다. 이제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김재룡의 경우는 뭐 장성택이 한 뭐 100 정도 행사를 했다면 김재룡은
네.
거의 99%는 행사 못하게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 위에 김재룡 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좀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조직 행정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사안을 김재룡이 김여정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정말 특별한 경우 뭐 한 1% 정도 소식통 설명을 했는데 이 정도에 한해서는 직접 1호 보고를 올릴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김정은
네.
위원장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게끔 이 정도만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김여정을 거쳐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네.
김재룡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관리를 받는다.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손과 발에 임무를 할 뿐이라는 게 소식통의
네.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요. 또 궁금해지는 게 조직 행정부가 신설이 된다면요. 혹시 지방 조직까지 만들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중앙위원회가 중앙조직이기 때문에 중앙의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정치국 회의 뭐 결정이 이제 내려져서
네.
각 도시군 구역의 사법, 검찰,
네.
보위, 안전기관들을 통제 장악하는 각급 당 부서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소식통은 9월 15일까지 조직 및 간부 사업을 완료한다는 입장이고
네.
10월 10일 그러니까 당 창건 기념일이 지나면 사법, 검찰, 보위, 안전기관에 대한 이 대대적인 검열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도
네.
내 쪽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공안기관이나 사법기관을 재정비하겠다 한다는 건 사실 공안통치를 좀 강화하려는 사전작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좀 지켜봐야겠지만 한국 국가정보원에서는 그렇게 네.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20일에 국가정보위원회 소속인 여당의 김병기 의원이
예.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후에 대숙청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때인데요.
네.
이를 주도한 사회안전성이 2000년 4월에 심화조 사건으로 인해서 인민보안성으로 이름이 개칭됐는데
네.
이번에 다시 사회안전성으로 환원됐다면서 이 공안 통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심화조 사건이라는 게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네.
이 사회안전성이 주도했던 대숙청 사건인데요. 이 식량난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한 2만 5천여 명을 숙청한
네.
사건입니다. 이 사회안전성을 관할하는 게 당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 행정부가 신설이 된다면 내부 통제와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직행정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지금 북한의 시간에 조직행정부 신설에 관한 소식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분석들 살펴봤습니다. 김인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이죠. 자, 한국 최고의 솔로 여가수로 인정받으면서 연기자로서도 부쩍 성장한 아이유 씨. 한국에는 아이유가 부르는 노래는 믿고 듣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믿고 듣는 아이유의 노래 한 곡 들어보고 올게요. 마음을 드려요 라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감성적인 곡이고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히트 중인 한국의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OST로 쓰이며 더 크게 사랑받은 노래입니다. 네, 더 깊이 있는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더 깊은 뉴스 시간, 오늘은 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코로나19 장기화의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데요. 과연 그게 뭔지 더 깊은 뉴스답게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유명한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하셨다던데 대체 그게 뭘까요?
네, 코로나19 유행이 어느덧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죠.
네.
예, 특히 K-방역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방역을 상당히 잘하고 있던 한국에서
예.
최근에 전 국민을 김빠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한 2차 재확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더욱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동선을 숨기는 확진자들 때문에 소위 N차 감염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심리방역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요, 이 심리방역의 붕괴가 코로나 확진보다 더 무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어제부터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로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뭐 계속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다가 또 하루 한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던 대로 돌아가야 할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결과고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국민들의 피로감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도 이 심리방역이 붕괴될까 두렵다라고 하셨을 텐데 사실 북한 주민들도요 오랫동안 코로나랑 싸우고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네.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네. 북한 주민들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으로 피로도가 높긴 마찬가지겠죠.
네.
지난달 16일 서울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19일 수도권 전 지역, 23일에는 전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됐고요.
예.
30일에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가해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점점 확진자가 줄어드는 거겠지만 국민들의 피로감은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심리학,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신체 방역만큼이나 심리 방역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심리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19로 변화된 현실과 그로 인한 우울감, 뭐 불안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일단 현실은 벌어졌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텐데 소위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사실 안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요.
네.
우리는 이미 지난 2, 3월에 대구 경북에서 또 5월, 7월에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한 경험이 있다. 개인이나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서로가 배려하고 의지해 왔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에 마음을 모으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이번 유행 역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유행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도요. 혹시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이 방역수칙을 실천하지 못해 다른 이에게 지적을 받게 된다면 화를 내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일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걱정과 비판을 수용하고 즉시 행동을 바꾸는 용기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뭐 방역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 또 타인에 대한 배려심 이런 걸 가지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방역의 지름길인 동시에 또 코로나 블루 극복법이라는 이야기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피로도도 쌓이고 또 심리 방역 붕괴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더한 건 사실 방역 당국 그리고 의료진이거든요.
그렇죠.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코로나19와 오랫동안 고군분투해오고 있는 분들이 방역당국과 의료진인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쳐있겠죠.
그러니까요.
더욱이 한국의 방역당국과 의료진은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코로나19를 검사하고
네.
확진자의 접촉자나 뭐 동선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까지 협력하면서 뭐 숨거나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엄청 잘 찾아내기로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네.
오죽하면 100%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냐 곧 붙잡힐 건데 확진자들이 숨거나 도망을 네. 왜 가냐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시스템을 늘 가동하려니까 참 네. 힘들겠죠.
그렇죠.
네. 이동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요. 국민도 코로나19에 지쳤지만 방역당국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쳐있다. 국민의 어려움을 당국도 모르지 않는데 늘 염려된다고 요청할 수밖에 없어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역당국은요. 긍정적인 언급보다는 염려된다, 심각하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반복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당국도 사람이 모인 조직인 만큼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누적됐을 거라고 합니다.
네, 뭐 그래서 뭐 그 인터넷에는 정은경 본부장 흰머리 들었다.
맞아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지켜보는 저로서도 뭐 일반 국민으로서도 아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당국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외국 사례를 좀 보면요. 미국이나 독일 이런 유럽 여러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보면 좀 일탈 행위들이 많았어요. 뭐 코로나 파티를 한다든지 이해하기 힘든 일을 벌이거나 또 예민하고 과격해진 시민들이 폭력 시비를 벌이는 사례도 많이 봤었는데
네.
최근엔 한국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더라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외국처럼 심한 사례는 별로 없지만 격리조치
네.
위반이나 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들이 늘었고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네.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명의 승객 때문에 시비가 벌어진 일들도 있었죠.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해서 피로감으로 인한 일탈은 특히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전염병처럼 퍼질 수도 있어서 상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뭐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나 안 할래 뭐 이래버리면 또 정말 이웃에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심리 방역 붕괴가 더 무섭다고 하는 건데 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느끼기 좀 쉬울까요?
심리적으로 좀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한 계층일수록 심리 방역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엔 다들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 사태를 만들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인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임산부부터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네.
뭐 실업자나 취업이 어려운 20대 청년들 그리고 코로나19가 뭐 1, 2년 이렇게 지속되면서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4, 50대 가장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우울감, 불안감 지금 제 주위에도 사실 많이 이걸 느끼고 저도 약간 우울한 것 같거든요.
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의연하게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절망감에 휩싸이면요. 평상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 또 이제 빠르게 포기하고
네.
비난 대상을 찾아서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혐오 감정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 혼자 열심히 잘하면 뭐해. 네. 뭐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 뭐 이런 식의 절망적이고 분노에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네.
본인의 상태를 좀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실업, 경제적인 스트레스 같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한다면
네.
이 첫 번째 화살로 인해 생기는 우울감, 불안감, 분노를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화살을 피하지는 못해도 두 번째 화살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생각과 의지를 갖고 매일 스스로의 심리 상태를 돌아보고 조율하는 일종의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코로나19 상황은 군인들만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네.
반드시 전 국민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전시 상황일 수 있죠.
그렇죠.
네, 또 전문가들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일단 노출이 되면 걸리지 않았다고 해도 무조건 2주 이상 격리되는 경우도 많고
네.
확진자가 되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 격리로 사회활동이 중단된 사람들이 많고 후유증으로 예전에 없던 증상이 생기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격리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 또 그 고통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완치가 돼도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였어 이렇게 꺼려하는 시선 때문에 사회생활이 좀 많이 힘들어진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게 완치되어도 또 재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는 게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인데 예. 하지만 꼭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억울하고 황당하게 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확진자와 같은 음식점에서 잠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걸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같은 일행이라서 같이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음식점의 옆 테이블에 앉은 타인이 코로나 확진자여도 걸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지긋지긋한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네. 네, 그래서 여하튼 뭐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 삶의 방식과
네.
생각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거짓말 등으로 수많은 피해를 양산하거나 불법 집회 참석 등의 이유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비난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편견과 거리낌을 표현하고 배척하는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요. 어떻게든 확진자들은 단 몇 명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확진자들이 그렇다고 계속해서 또 고립과 고통 속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사회 시스템도 정비가 되고 개인들의 생각도 바뀌어 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시행한 거리두기 2.5단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심리 방역이 또 진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심리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상황에서는 모두가 불안하고 혼란을 느끼겠지만
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위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무력감에 이르기 전에 회복의 정기가 필요한데 거리두기 2.5단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하나의 정기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는 뭐 사람을 뭐 피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왕자건 거지건 부자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그러니까요.
뭐 무차별 공격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본인도 방심하면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겠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을 또 숨 쉬듯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네.
철저하게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실들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요즘 같은 시기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고 있는데 계속 확진자 나오면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전처럼 친구도 지인도 가족도 만나기가 꺼려지는 시기에는 누구나 또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를 좀 위로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최대한 빨리 코로나19 종식이 돼야겠죠. 자, 이걸 청취하고 계신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요, 모두 지치지 마시고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제대로 열심히 쓰시고 손도 자주 깨끗이 씻으시고요. 자, 모두들 건강하고 또 안전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더 깊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외모도 훈훈하고 예능도 너무 잘하고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국민 재간둥이로 불리는 한국 가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승기 씨입니다. 한국의 거물급 여가수죠. 이선희 씨가 발굴해서 키운 걸로도 유명하고요. 1박 2일이라는 한국의 유명 예능 방송을 통해서 국민 재간둥이의 면모를 보이면서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이후 가수와 연기자, 예능인으로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승기 씨의 노래 추억 속의 그대 함께 들어볼 텐데요. 2008년에 발표된 곡인데 원곡은 황치훈 씨가 부른 걸 리메이크한 겁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금요일에는 시사 용어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은 양정원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시사 용어는 어떤 시사 용어인가요?
네, 오늘은 해킹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해킹은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익숙해진 용어이기도 한데요.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해킹이라고 하는지 또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지 최근에는 어떤 일로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지까지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거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은 사실 익숙한 용어인데요. 일상에서도 꽤 자주 들리는 말인데 그런데 이 해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
네, 현재 해킹이라는 말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 시스템에 침투하는 행위를 통칭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킹의 해크는 네. 난도질하다, 땅을 파다, 엉망으로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한 보안망에 불법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정보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해킹이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초창기의 해킹은 악의가 없는 단순한 놀이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1960년 초 매사추세츠 공대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학생들이 대학교 소유의 컴퓨터에 밤마다 몰래 접근해서 각종 프로그램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예.
이들은 자신들을 해커라고 불렀고 이게 현재 해킹의 어원이 되었다고 보는 게 유력한 가설이기도 합니다.
네, 등장할 때는 컴퓨터 전문가들이 일종의 뭐 장난이나 놀이처럼 이걸 했지만 갈수록 악의적인 행위로 변질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장난으로 등장한 해킹이란 용어는 네. 초기에는 네트워크의 약한 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네트워크의 약한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고 정보를 빼내 이익을 취하고 파일을 없애버리거나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등의 행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더 이상 장난이 아닌 범죄로 발전하게 된 거죠.
자, 이제는 해킹이 사실 범죄의 한 종류가 된 것 같은데 동시에 처벌 규정도 좀 마련이 됐겠네요.
네, 한국에서는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의 범위를 초과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로 하면 약 2만 5천 달러 정도죠.
예.
또 주요 정보 통신 시설을 교란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약 8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정보가 가장 중요한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해킹은 좀 중범죄다라는 인식도 함께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에는 사실 컴퓨터뿐 아니라요, 이 스마트폰 해킹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스마트폰은 운영체제와 네트워크 접속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컴퓨터처럼 해킹 위협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와이파이나 LTE망처럼 다양한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에 더욱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동시에 스마트폰에는 컴퓨터보다 개인적인 정보가 훨씬 많아서 위험성도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 스마트폰 해킹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약간 무섭더라고요. 대표적인 스마트폰 해킹 수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에도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는 문자, 메시지, 통보문을 이용한 스미싱이 있죠.
네.
이 스미싱은 해커가 메시지 악성 코드가 설치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서 보내고 사용자가 이걸 누르면 그 즉시 악성 어플리케이션 앱이 설치되는 방식인데요.
예.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진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나는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수 있는데요.
네.
그 시기마다 새로운 스미싱 기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에는 예를 들어서 택배 알림 이런 문제가 와서 쉽게 속을 수 있고요.
네.
운전자들에게는 신호위반 적발처럼 교묘한 수법으로 위장하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저 이 택배 알림 한번 받아봤거든요. 누를 뻔했습니다.
아, 안 누르신 거죠?
네, 안 눌렀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네요. 자, 또 이런 해킹이 더 큰 규모로 다른 나라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벌어지기도 하죠.
네, 최근에는 미국이 북한의 금융 해킹과 관련한 경보를 발령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비글보이즈라는 온라인 은행터리 해킹팀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활용해서 불법 인출을 시도했다고 지목된 겁니다.
네.
네, 여기에는 패스트캐시라는 수법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은행 소매결제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입출금기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네.
실제로 2018년에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받은 아프리카의 한 은행이 두 달 동안이나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했고 30개국 이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30개국이나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해킹이 진짜 얼마나 위험한지 크게 와닿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킹 방지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컴퓨터로는요.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 방문을 줄이시고요.
네.
시간 날 때마다 백신 프로그램으로 악성 코드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요. 문자 메시지나 SNS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또 각종 저희가 인증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네.
USB 같은 안전한 외부 장치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백신을 설치해서 실시간 탐지 기능을 켜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우리가 개인정보들을 뭐 무심코 많이 저장을 해두곤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은행 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금융 쪽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해킹 주의하십시오. 자, 오늘 시사용어는요. 해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정화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순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서도 실업난이 심각합니다. 이럴 때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말도 별로 듣기 싫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 요즘 일은 하고 있어? 이 질문에 이직하려고요. 잠시 쉬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요. I'm between jobs 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백수인 상태인데 일을 안 하고 있다, 놀고 있다의 완곡한 표현인 셈인데요. 여기서 between 이라는 말은요.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거든요. jobs 하면 직업들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직업들 사이에 있어. 직역하면 이렇게 되고 잠시 일을 안 하며 쉬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일 안 하고 잠깐 쉬고 있어요의 영어 표현은 I'm between jobs. 자, 가끔 휴식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지금 일자리가 잠시 없어서 힘든 분들도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5일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5도, 해산 9도, 강계 13도, 함흥 14도, 청진 15도, 원산 16도, 평양 개성 사리원 17도, 해주 18도, 신의주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0도, 해산 청진 25도, 신의주 원산 26도, 강계 해주 함흥 27도, 평양 개성 사리원 28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간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3% 하락한 $41.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도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4% 하락한 $193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84.31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19는 슈퍼 히어로도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 배트맨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데요. 영국 국적의 배우 로버트 패틴슨은 영화 트와일라잇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배우인데요. 최근에는 할리우드의 유명한 작품 더 배트맨의 주연을 맡아 촬영 중이었답니다. 당연히 영화 촬영도 중단됐다고 하네요.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다들 주말에도 더 조심하면서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오늘과 주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자, 한 주가 벌써 지났어요. 2주의 마지막 노래 선물 오늘도 보내드릴 텐데요. 1998년에 이글파이브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한 리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풍성하고 부드러운 창법으로 노래를 참 잘하는 가수인데요. 리치가 2001년에 발표한 히트곡 사랑의 이 말밖엔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삶이 고단할수록 사랑한다는 말 서로서로 더 자주 하면서 살아가면 더 좋겠죠. 노래 잘 들으시고요. 우린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